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멸시를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체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약속도 볼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일날 거룩한 이 주일날 주님의 몸된 전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한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복음화되고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주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로고스와 레마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생명도 아버지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바른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아버지여 뿌리낼 수 있도록 또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1, 2, 3, 4장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을 이렇게 모아보면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생활, 뭐 선교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복음의 뭐 사회생활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성도와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권면의 말씀을 보낸 그런 성경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와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전체를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 복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성경 다 뒤져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장로님들이 카톡에 그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성경을 뭐 성경은 조금 수준이 낮은 책이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또 자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원리를 너무나도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뭐 특수상대성 이런 일반상대성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요 아무도 그걸 그때 대단한 이론이었지 이제는 양자 역학이라든가 끈 이론이라든가 M이론이라 나와서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은요 저 옛날에 이 이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십몇 년 동안 자기가 그런 양자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그런 쉽게 말하면 빛도 중력에 의해서 빛과 공간도 끌어당긴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이론을 하나 붙잡고 평생 죽기 전에 12년이 넘도록 풀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노트 하나 붙잡고 죽었어요. 아인슈타인 만년에 이룬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초창기에 좀 이런 거 빼놓고는요. 지금은 물리학자들이 고등학생들도 그게 틀렸다는 걸 다 압니다. 물리학 공부를 하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한 분이 그 말을 했어요.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25억 재산이 있는데 한 가지라도 진화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면 25억 주겠다. 미국의 크리스찬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그렇게 자신있게 하길 바랍니다. 없다니까요. 진화론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윤리, 도덕. 여러분, 박테리아가, 아메바가 이렇게 쭉 자연 선택세를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 고등 생물이 됐다면 윤리, 도덕, 참, 거짓, 옳고 그런 거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선악? 그러잖아요.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 그 선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옳은 것, 그른 것. 예.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말 안 들었더라고요. 왜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요. 내가 옳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컸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줬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것을 불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악을 제어하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악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상에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도 끊임없이 타락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과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바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고 또 사실은 그걸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사람에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판단력이 훌륭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게 오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참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학자들보다 뛰어난 진리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놓을 수 있는 길, 죄 문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죄 문제 끝내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만 굳게 붙자면, 우리의 왕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틈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 주인으로, 참 그리스도로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만 정확히 깨달으면은요, 복음적인 삶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에 대한 내용과 또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가 어찌 100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물론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상관이 이 일을 잘 가르쳐 주고 이렇게 저렇게 그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지, 지도죠.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은 오라, 그러 틀렸어, 맞았어, 그렇게 한다면 우리 남편은 이게 잘못됐어, 당신은 이렇게 잘못됐어, 아내는 이게 잘못됐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이게 틀렸어,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요,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라. 너무 옳은 말을 하면, 살리는 말을 해야지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빌립보서에는요,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19번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 왜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너무 다투고 싸움이,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 헤게모니 그리고 싸움 또 갈등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리고 저기 성장을 하는데, 전도는 되어져 가는데, 교회에 가면, 빌립보 교회에 가면 얼굴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목회자들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확 굳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읽겠지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서로 경쟁을 하느라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있어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아무 동기 없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나는 오직 내 인생에, 내 몸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란다.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갈등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인간적인 갈등하지 말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러한 겸손함 좀 너희들 좀 제발 좀 배워라. 이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찾아왔다가 병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에바브로 대해서 디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여기 보세요. 너희 사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헌금을 가지고 성경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갈등과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고자질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이 막 갈등하고 마사로 싸우고 이걸 누가 고자질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밀대라고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저기 제가 이렇게 다 읽었는데 돌아가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마음이 갈등이 돼가지고 아마 죽을 병이 난 것 같아. 곧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에게 메시지를 줘. 너는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쭉 적어줄 테니까 너가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를 살려라.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진짜 참 제자는 디모데밖에 없는데 내가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 에바 너희 현장에 가서 너희 사자요. 너희 정말 목회를 진짜 나보다 디모데보다 능력은 없어. 그러나 너희 교회를 끝까지 빌립보 교회를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도와줄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야. 그러니까 충성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준 이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고 함께 목회를 잘해. 그 의미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로요. 빌립보 그렇다면 교회의 설립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여정과 설립 개척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후로 기독교인들을 주도적으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으로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은 십수년 동안 고향과 또 아라비아에서 10년이 넘도록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을 다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재해석, 재적용하는 그런 깊은 묵상의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 바나바라는 분이 이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 선교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자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이 기간 동안 큰 역사를 이루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 문제로 바나바와 이제 심히 다툰 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은 따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아시아에서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이제 아시아 북쪽으로 올려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드로아 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있잖아요. 그 장소거든요. 그쪽으로 내려와요. 기도하고 있는.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영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는 현장을 보면 모두 다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누구의 회당이죠? 다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와 또 그렇고 예수님도요,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파송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요. 거기서 자기 조카 마가를 또 만나가지고 같이 동행하고요. 거의 내부 사역만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았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깨닫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또 다른 이제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해안가는 아니에요. 항구 도시는 아니고 바로 네아폴리라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있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때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점치는 여정도 만나게 되고 간수로 만나게 돼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된 거죠. 참 재밌는 것은 루디아가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묘하다는 거죠. 보세요. 자기는 아시아만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을 위하여 선교회라고 해놓고 유대인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이름은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아시아 남부 지역의 이름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안댁, 부산댁 이런 말이에요. 루디아라는 말이 부산댁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이름은 뭐냐? 여기 나오죠. 유오디아가 진짜 자기의 본명이라고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과 그리고 그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좀 이제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요.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성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몇백 년 전이었죠. 그리스의 도시였던 것이. 그런데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마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야만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는 한 가지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 뭐냐면 은퇴한 장성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만약에 빌립보로 가면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조건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주하면 로마 시민.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로마 군인이라고 해서 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장군이 되었어도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포로 중에서도 장군이 된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이름이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같은 경우잖아요. 포로였는데 나중에 양자 삼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안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기 빌립보 성에 와 있는 많은 로마 사람들은요, 또 로마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민권을 다 잃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굉장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불이익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좋은데 이거 보십시오. 로마가 중심으로 하는 그 도시 안에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를 괜히 믿었네. 괜히 나를 전도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로마 시민권 잃게 알고 막 이런 불만 불평도 그 안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짧은 내용이지만요 그대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서론 부분에 그대로 묻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읽어도 이 배경을 모르면 계속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빌립보서 1장의 중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요. 아시아 출신의 자주 장색 여자 상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남부 지역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명은 유오디아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즉 빌립보 교회는 이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 그리고 로마에서 이주해온 지식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쉽게 말하면 부자 교회였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초기부터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비를 로마까지 계속해서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 했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 감사한 내용과 칭찬회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꾸지람을 하면서 병 주고 약 주고 아부부님은 막 꾸지람을 했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잘했다. 근데 마음이 아무리 원의로 돼 돈이 없으면 선교사를 파송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예산은 다 남았는데요. 선교비만 부족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비를 어떻게 작정할 것인가 시간표를 정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복주시니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같이 선교비가 부족하지 않았어. 너무 남아 돌아가서 싸웠어요. 예,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큰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을 주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두 가지 성도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성도는 투기와 분쟁 속에서 전도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투기, 시기 질투. 야, 누가 전도 10명 했대. 나는 15명 해야지. 교회에서 인기 인정받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면은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동기가 경쟁심이야. 질투심이야.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 그래서 투기와 분쟁 속에서 확 전도를 했어요. 누구는 싫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매주 교회는 나와요. 아니, 예배 때만 나와요. 와가지고 포럼을 해. 누구 까는 이야기를 계속해. 목회자도 까고 누구도 그러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해.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2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말하면 아멘 그러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제가 하면 네. 아 너무 착해. 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아, 교회 와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 하더라도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교회가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니까 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하다는 말이 아니야. 너 다 기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계속해도 좋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바울의 진짜 심정이 2장 2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장 27절입니다.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마디가 우리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교회 생활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는 받지 않았느냐.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시기, 질투, 다툼, 다른 동기로 분쟁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러면서 너희 기분 나쁘고 행복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언제까지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장 27절도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두 번째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세 번째 한 뜻으로 네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분쟁하고 두툭이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냥 선한 거 말고 전체를 살리는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말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 전체를 살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중심을 너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게 아니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로 하나.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너희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착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착하게 시작했는데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은혜로 시작했는데 부흥하니까 안 착해졌다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너희 손에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 안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나갔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읽으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 것 같지만 요 안에는 굉장히 언중유골, 예, 뼈와 가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끝까지 착하게 하라 이것이죠. 또 두 번째 문제, 엘리트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지식과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장 5절에 2장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로마 사람들은 종 잘 알잖아요. 노예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신데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까지 했으니까, 자기를 낮추셨으니까 너희들도 세사회적인 지식이나 그게 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또 나도 마찬가지다. 3장 4절에 보면 사도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겸손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씌어야 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지식과 전문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좋은 명문, 가문 그리고 학식을 가졌지만 내가 예수님을 깊이 믿어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더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 너희들은 제발 좀 과거 있었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별거 아닌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어깨를 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더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내 이야기를 해볼까? 이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가. 나는 그런데 나는 원래 이렇게 교만하였거든. 그런 배경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 오히려 다 해로 여긴다.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사회적 지식, 좀 가지고 있는 돈, 자랑거리들을 오히려 해로 여길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해가 되더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지식이나 전문성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말을 했습니까? 강조를 한 거죠. 과장법을 쓴 거예요. 배설물처럼까지 여겼으면 좋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릴 것입니다. 많은 전문성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에이 목사님 설교가 틀렸는데 뭐가 안 맞았는데 뭐가 틀렸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전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겸허한 제자들로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두 여인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꼭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마음을 잘 품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한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보세요. 이분들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아디아 순두개. 근데 다른 여인들을요, 시피했던 거예요. 안 도와줬던 거예요. 에, 너희들이 뭐, 이렇게 교만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고자질을 했겠죠. 이걸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배경도 없고 부족하지만 복음 때문에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열심히 뛰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줘야지. 너희들은 개척자 아니냐. 여러분 여기 유오디아는 루디아라고 말했는데 순두개는 누구였을까요? 이번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 저는 어느 주석에도 안 나오는데 정윤도 목사 주석에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 순두개가 간수의 부인이었을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주도적인 개척을 했잖아요. 아, 순두개가 천국 가서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둘이 갈등이 된 거예요. 네. 처음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나 부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안 차거든. 사도 아니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본 사람이 이 여기 글레멘드가 좀 능력이 없는 부교육자였던 것 같아. 네. 안 도와주는 거야. 동역자들을 안 도와주는 거야. 중직자가.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해서 일꾼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온전히 줄 수 없지 않냐. 부교육자를 너희들이 잘 도와줘라. 동역자 아니냐.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그러면서만 그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가 그렇게 보기 싫고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천국 가면 만날 사람이야. 그게 생명책까지 거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말했어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없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교회의 일을 다 자기들이 염려해. 기도는 안 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일 먼저 해. 근심 걱정부터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식었어.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 4장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너희는 기쁨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거 하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관용도 없고 다 없잖냐. 이걸 회복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문제는 뭐냐.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멈추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장 12절에 내가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3층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의부터 직접 성령으로 메시지를 받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는 사람인데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조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는 척해? 그 말이에요. 훈련 안 받아? 겸손하게 메시지를 안 들어? 평가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달려간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어요. 여러분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훈련의 그 길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평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결론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소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찾고 우리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화된 모습을 몇 가지 이렇게 찾아내었습니다. 첫째는 또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원래 빌립보 감옥부터 그랬잖아요. 그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입만을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세에서의 갈등은 기쁨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 충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다 말씀으로, 말씀의 체질로. 우리의 몸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자, 그러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옛뿌리, 잘못된 체질 이걸 바꾸려면요. 생각, 마음을 바꾸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내 사고방식도, 내 가치관도, 내 인격도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참된 기쁨과 행복을 거듭나져야지 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때가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을 쭉 보고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을 쭉 보면서 아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 아 그래서 난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천주교를 연구했어요. 신부 되려고 결혼 안 하고. 그때 마음은요 그게 너무 행복.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세상 친구들 만나보면 하, 뭐 술 담배하고 뭐 이야기가 너무 욕하고 너무 저질스러운 거예요. 아, 나는 안 맞아. 난 저런 세계에 그러면 난 세상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난 그러니까 저기 신부 돼야 돼. 기독교는 좀 아, 골치 아픈 게 많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아, 신부 돼야지. 천주교 신부. 천주교 책을 봤어요. 한 10권을 봤더니요 교리가 완전히 이단 교리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나 목회하고 뭐하고 이거 정말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주님을 누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목회도 하고 뭐도 해요. 신경 써야 됩니까? 오직 그래서 수도원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데 체질이 맞는데 성품상 그런 것도 안 맞는데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 나도 정말 안 맞는데 뭐 한국 여기 이 땅에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그 정도 안 맞, 나는 얼마나 안 맞았겠냐. 그러니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목회를 해라. 안 맞더라도 뛰어들어라. 그게 십자가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야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러나 내가 살 이유가 뭐예요? 더 성도들을 복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살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죽기를 바라고요.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죽기를 바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왜 그 말을 한 줄 알아서 왜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이번에 수십 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구나 이 정도였구나.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그 부교육자들이요. 아 사도 바울이 없어지고 저 감옥 들어가 버려서 빨리 죽어버리면 우리가 한자리 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를 바랬어. 그 이해까지 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죽기를 바란다. 나는 천국 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가 사라질 이유는 뭐냐면 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어서 살아있는 거지. 내가 무슨 교회에서 그 자리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밖에 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닮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 사명,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복음화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도저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헌금하게 하시고 귀한 후대를 위한 성도를 위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림을 받았으니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인격과 모습이 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정말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기쁨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릴 3천 제자와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